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경찰 추산 최대 25만 명, 주최 측 추산 최대 100만 명이 광화문과 시청 광장 등에 대거 운집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대학생과 청소년,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민은 물론 지방에서 전세버스나 열차로 상경한 인원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세계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 대선 주자들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선실세 파문에 책임이 있다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날 집회에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이후 서울 도심 곳곳을 거쳐 청와대 진입로까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 집회를 예상한다며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행진 때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안전한 집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행진 종착지인 청와대 방면 진입로에는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청와대는 집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집회가 열렸고 세계 30여 개 도시에서도 집회와 시국선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북쪽에서 미군이 운영하는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자살 폭탄범이 자폭해 적어도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했습니다. 아프간 언론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이 기지 내 식당 밖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범인은 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위장했습니다. 존 니콜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12일 폭발 장치가 터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테러범이 수개월 전에 현지 직원으로 기지에 침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으로 미군 2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아프간 북부도시 마자르-에 샤리프에 있는 독일 영사관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연합과 미국 관계에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의 수장인 융커 집행위원장은 11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토론회 연설에서 내년 1월에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2년간의 시간 낭비를 피하기 위해 유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중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유럽의 방어 모델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문제 제기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나토의 집단 방어 원칙에 의문을 제기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에 대한 일부 유럽 지도자들의 우려가 반영돼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인 반대 시위가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앞으로도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서는 11일 수백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인 후 유니언 광장 쪽으로 행진을 벌이며 트럼프 당선인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약 100명의 템플 대학교 학생들이 시청으로 행진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도 수백 명이 트럼프 당선인 반대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고속도로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애틀랜타와 테네시 등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이 11일 밤 경제 위기로 촉발된 정치적 대치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국민 소환 투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이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는 낮은 상황입니다. 양측의 대화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마두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면담한 뒤 바티칸이 주도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황 정특사인 클라우디오 마리아 첼리 몬시오로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지난주 내내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 국제사회의 큰 화제였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소식이었는데요. 미국 대통령 당선자 소식에 주목하느라 같은 날 선출된 연방 상하원 의원 또 주지사 선거 소식은 좀 빛을 덜 봤는데요. 제가 한 명만 소개를 해드리죠. 바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태미 더그워스, 올해 48세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화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하면 매우 특별한 외모 때문이라고 할까요? 미군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였는데요.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가 두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두 다리에 모두 의족을 달았는데요. 지난 2004년에 여성으로서 아시아계 최초의 미군 육군 헬기 편대장으로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가 적의 수류탄에 두 다리를 모두 잃고 오른팔은 중증 장애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두 다리는 의족에 의지하고 오른팔은 지팡이를 짚고 왼팔은 흔들며 당선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 수첩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과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풍경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볼까요? 미국 펑키 음악 밴드가 불렀습니다. DNCE가 부른 노래 Cake by the Ocean 들어보시죠. Oh no, see you walking around like it's a funeral. Not so serious, girl, why those feet cold? We just getting started, don't you tiptoe, tiptoe. Waste time with the masterpiece, to waste time with the masterpiece. You should be rolling with me, you should be rolling with me. You're a real life fantasy, you're a real life fantasy. But you're moving so carefully, let's start living dangerously. Talk to me, baby.
carefully. Let's start living dangerously. Whoa.
한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우주인 투표. 지난 8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손에 의해 선출됐습니다. 미국인 유권자들은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죠. 그리고 이날보다 앞서 조기 투표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부득이한 이유로 당일 거주 지역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부재자 투표 형식으로 미리 우편으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는데요. 이렇게 부재자 투표를 한 미국인 가운데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투표를 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250마일, 400km 떨어진 우주 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쉐인 킴브로 씨였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는 우주인 킴브로 씨는요, 1990년대 제정된 특수 부재자 투표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소중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킴브로 씨는 지난달 19일 러시아 소유주 로켓을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착해서 러시아인 우주인 두 명과 함께 4개월 예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데요. 내년 2월에 지구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에 투표로 참여한 것이죠. 우주인의 부재자 투표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1997년부터인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존슨 스페이스 센터가 있는 미국 텍사스주는 1997년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절차를 정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인은 전자메일로 투표 용지를 받아서 존슨 스페이스 센터의 위성 연결 시스템을 활용해서 투표하고요. 투표가 끝나면 나사는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결과를 전달합니다. 이 법에 따라 처음 투표한 미국인 우주인은 바로 1997년 데이비드 울프였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은 검은색을 의미하죠. 경제적인 의미에서 블랙은 흑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익을 낸다는 말이죠. 그리고 프라이데이는 금요일이란 말인데요. 흑자를 내는 금요일,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내 소비자와 상인들이 동시에 대단한 이득을 보는 날입니다. 이 소비자들은 평소와 비교 안 될 만큼 아주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1년 동안 이날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구입하는 미국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건을 파는 쪽도 싼 가격에 물건을 내놓으면서 대량으로 판매하고 큰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이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업들이 어차피 팔 물건 좀 더 일찍 내놔서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좋은 가격, 신속한 배달, 합리적인 고객 관리로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의 아마존.com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이 시작되자마자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온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일찌감치 시작된 이 광고에 소비자들은 물건 구입을 시작했는데요. 인터넷 온라인 상점에 들어가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의 착한 가격의 물건이 사진과 가격 그리고 상세한 정보와 함께 진열되어 있습니다. 평소 가격의 70%나 싼 자켓과 겨울 옷이 나왔고요. 책장을 넘기지 않아도 작고 가벼운 기기를 통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킨들, 100달러가 넘는 전자책 킨들이 20달러 싸게 나왔습니다. 아마존.com의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온라인 매장은 매일 혹은 5분 간격으로 새로운 물건들이 올라가는데요. 12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미국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 수첩,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들의 못다한 얘기, 취재 일화 등등 뭐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좀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의 북한 관련 주요 소식 머리 기사로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는 방편이라며 앞으로도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9일자 보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의 북핵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한과의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북한의 도발엔 군사적 타격도 불사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11자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하루 만에 성사된 전화 통화에서 미한 동맹의 견고함을 양국은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은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간추린 한반도 소식에서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대한 전망 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취재 기자 함재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어떤 대북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고 또 중요한 사안인데요.
네.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다 하게 밝힌 게 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미국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 대부분 알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뭐. 말을 거의 안 했으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네. 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이죠.
네, 글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말을 안 했을까 아니면 따로 생각한 게 있을까 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그 네.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국무장관을 또 어떤 국방장관을 임명할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대북 정책의 기조가 결정될 것이다.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돌려 얘기하자면 뭐 트럼프 당선인이 그만큼 대북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다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마크 피츠패트릭이라고요.
네.
그 영국의 민간 단체 국제 전략 연구소의 미국 사무장은 그 트럼프 당선인이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그 국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밥 코커 공화당 상원 의원이나
네.
그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그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으로 좀 오른다면 이분들이 좀 기존의 그 북한과 대화에 나선 전력이 좀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은 좀 대화 기조로 좀 나설 것이다. 네, 뭐 그렇게 좀 예측 정도는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바마 네. 대통령도 대화를 열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8년 전에 그 당선될 당시에 그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우선 트럼프 그 당선인 역시 그 당선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백악관에서 햄버거를 먹겠다. 뭐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말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지만 전문가들도 이런 이 몇 마디 발언을 두고
근거 삼아서,
근거 삼아서
전망을 어렵게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 그 전문가들 한 10명 정도 제가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 실제 그 답변을 한 분들은 한 3, 4 정도밖에는 되진 않았습니다.
10명 가운데
예.
서너 명 전문가만 답을 했다고요?
예. 답변을 한 분들도 알 수 없다는 말을 전제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트럼프 당선인 그의 기존 발언을 많이 좀 참고를 해서 대답을
네.
해야 되는데
네.
기존 발언이 너무 적었다. 북한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명확히 생각을 밝힌 적이 없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뭐 지금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답을 했다고 했는데 그 3명 아까 조금 전에 그 피츠패트릭 소장 얘기는 하셨는데
네.
뭐 많지 않으니까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우선 피츠패트릭 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협상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사업가였으니까.
예, 사업가고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 개발도 좀 하다 보니까 협상 능력이 있다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북한과 좀 특별한 무언가 협상을 좀 이뤄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 관측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밥 코커 상원의원이나 그 스티븐 헤들리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으로 그 거론되는 그 사람들도 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비판적이었지만
네.
기존에 그 북한과 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는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이었는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그 대화하겠다는 그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햄버거를 먹겠다 이제 그런 그 발언의 근거에서
네.
새로운 기회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그 더 깊게 협력할 수 있는 좀 길로도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관측을 좀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근데 사실 뭐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대화를 하겠다라는 기존의 발언에 근거해서 대화를 할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아까 그 피츠패트릭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마도 그 협상가라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현재 의회가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당이 그 전체적으로 대북 제재 혹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그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초당적으로.
초당적으로. 예,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당장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네.
왜냐면 의회가 그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뭐 크게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거다.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당장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는 큰 틀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좀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는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였는데요.
네.
한반도 문제 전문가죠.
네.
이분도 역시 그 스탠튼 변호사 역시 그 북한 문제에서 의회가 초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 사실 의회가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 중 하나가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네.
그 북한과 거래한 그 중국 기업이라든지
네.
그 제3국 혹은 뭐 그런 쪽에 그 제재를 가하는 건데
네.
현재 의회가 이런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도 이런 의회의 목소리를 좀 청취할 것 같다. 그리고 의회의 그 이런 분위기에 크게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네.
좀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좀 강력한 목소리를 좀 그런 강력한 좀 제재 분위기로
네.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네.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냈습니다.
네.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스탠튼 변호사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혹시라도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좀 미사일 발사 등 그 좀 도발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경우에 좀 트럼프 당선인이 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좀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좀 신경질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네, 그렇게 좀 관측은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신경질적이라는 표현을 표현이 나왔는데 뭐 트럼프 당선인이라고 하면은 막말 후보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글쎄요, 북한 정권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고 앞으로 어떤 막말 외교를 할까? 이것도 좀 관심사 아닐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네.
그 백악관에서 협상을 하겠다. 이 말 자체도 좀 막말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교 경험이 뭐 그렇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인간적인 모습으로 큰 합의를 이뤄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신경질적인 성격이라든지 기존에 보여왔던 좀 그런 움직임으로 반대의 분위기로 나갈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네. 네. 참 지금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네.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말을 아낀 것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은 말을 좀 아끼겠다. 지금은 좀 할 말이 없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 전망을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그중에 그 워싱턴의 민간단체죠. 헤리티지 재단의 그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아시아 정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적이 없고
네.
또 심지어 주목할 만한 아시아 정책 자문관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비판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그 트럼프 그 당선인이 몇 마디 말을 한 거에 근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를 조금 비판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설 때는
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설명을 하고
네.
여기에는 아시아 문제도 포함되고 북한 네. 문제도 좀 포함돼야 할 텐데
네.
그 단 몇 마디만으로 우리가 그거를 그 몇 마디 단 몇 마디만 나왔다는 것 자체를 조금 비판적으로 본 겁니다.
네. 네. 지금 10명의 전문가를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워낙에 이번 선거가 그 미국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혹시 그런 분위기를 혹시 읽으셨는지?
예, 아무래도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했던 전문가들은
네.
조금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신경질적으로 나오던가요?
우선은 그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 순 없고요.
네.
어떤 전문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망했다 정도 표현으로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짤막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고요. 저에게.
그게 대북 정책 관해서 말인가요?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상의 그 분노의 표출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제가 이메일로 요청을 하자마자
네.
답이 바로 왔는데 답변하지 않겠다. 그분들이 기존에 항상 클린턴을 좀 지지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 대답을 안 한 분들도 사실은 뭐 절반 정도는 그 트럼프 당선인의 그 당선을 좀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감지를 했습니다.
네, 당선 자체가 달갑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조차도 달갑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무래도 인터뷰를 시도한 시점이 당선 바로 다음 날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당선 발표가 나고 몇 시간 불과 후였기 때문에
네.
뭐 클린턴 국무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충격이 좀 가시길 충격이 좀 아직까지 충격이 남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충격 속에 있을 때
네.
하셨네요. 바로 네. 답장이 좀 신경질적으로 온 걸 보니까요.
네.
예. 자, 뭐 오늘은 사실 저희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당연히 외교 정책 특별히 이제 지금 한참 분위기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에 관한 정책 이 점들을 저희가 의례적으로 전문가들에게 물어왔고
네.
이런 기사를 썼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뭐 한 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망할 근거조차 별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된다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켜봐야 하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교와 국방을 담당할 새 인물이 누군지
네.
그리고 또 그 국가 안보를 담당할 그 백악관 국가 안보를 담당할 그 보좌관이 누가 될지 그리고 그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과거 발언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언제쯤 인물들이 나올까요?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한 달 안에는 그 외교와 국방 이런 좀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할 그 새 인물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때 다시 한번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그때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전문가들, 미국 북한 전문가들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대북 정책 어떻게 전망하는지 내용은 별로 없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더 얘기를 해봤고요.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은 좀 분명하게 들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와 기자 수첩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영국 가수 다이도의 노래 Thank you, 고마워요 골라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탈북자 지원단체 주최로 열렸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북한 선해드립니다. 탈북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지난 10일 미국 내 탈북자 지원단체인 재미 북한 탈북자 지원회협회가 마련한 탈북자 돕기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10여 년간 탈북자들의 법률 문제를 도우며 탈북자 지원단체를 이끌어온 로버트 홍 변호사는 지난 9일 행사에 앞서 VOA에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는데 언더스탠딩 하기가 힘들어요. 친해지고 알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게 보이죠. 근데 how many Korean들이 진짜 이거 데일리 라이프에 얘네 인터랙트해요. 그게 없어요. 그걸 해야지만 그걸 알게 되잖아요.
탈북자 지원의 기본 요건은 도움을 주고받는 서로 간의 이해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세미나를 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홍 변호사는 미국 내 탈북자 수를 400여 명으로 추산하며 이 중 90여 명이 로스앤젤레스, 산타바바라, 샌디에이고 등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두 명의 전문가와 미국 거주 탈북자가 탈북자들의 상황을 설명 진단하고 청중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북한 탈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탈북자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 등입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인 북한 탈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홍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분들 자꾸만 쌀을 주려고 그래요. 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오해가 생겨서 어느 분들은 야단을 쳤어요. 얘들한테. 아니 너 북한에서 밖을 내면 쌀 때문에 너희들이 나왔고 거기는 뭐 이렇게 귀중한 건 너희들이 뭐냐 한데 여기 몇 명 대담 이거예요. 전해준 것도 아직 다 못 먹고 있다. 오케이? 근데 왜 내가 필요하냐. 그리고 그 앞에서는 얘기 못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세일세야 갖고 뭐 6, 7불짜리 하나 사주고 그다음 뭐 탈북자들 뭐 배고픈 애들 좀 먹였다 이런 제사 하려고 뭐 이런 거냐. 뭐 그거를 우리가 자기네가 그걸 못 사 살 수가 없는 줄 아냐. 뭐
홍 변호사는 탈북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정치색이 있는 단체가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탈북자를 돕는 경우 진실성이 결여돼 오히려 탈북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일단 연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단체들 보면 뭐 제일 중요한 목적은 저거 아니에요. 그 선교 사업. 선교 사업인데 뭐 탈북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얘는 뭐 돈만 받고 뭐 믿음이 없다는데. 근데 얘네들 교회 간 건 뭐예요? 돈만 받으러 간 거잖아요. 믿으러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고 그럼 믿으면 훨씬 좀 믿는다 그러고 그러다가 또 몇 번 도와줘 얘는 그만지 모르고 뭐 믿음도 없고 얘는 또 싫어 또 안 도와주고 뭐 이래요. 근데 목적 자체가 이게 다른 거예요. 업적대비 얘네들은 돈이 필요한 건 간 거예요. 거기서는 선교사업 하기 때문에 믿으라 해서 얘네들이 그거를 그렇게 안 따라하면 또 실망하고 이래요.
탈북자 지원 활동의 주체가 탈북자가 아닌 단체인 경우가 많다는 설명인데요. 홍 변호사는 탈북자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며 진실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빛나라 선교회 이종훈 목사는 미국에 온 탈북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설명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게 뭐냐. 첫째는 북한의 그 의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제때 그 의료 의무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탈북자들이 많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파요. 그런 것들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치과도 아프고 질병들이 많아요.
이 목사는 탈북자들의 상황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며 그런 만큼 다른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한 탈북자 남성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혼자 단신 탈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가족에 대한 죄책감, 또 외로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은 정도가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이걸 못 고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원에 갔다 놓았다고요.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에 가서 또 술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쫓겨났는데 우리가 계속 하숙비를 몇 달 보아주다가
이 남성은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돼 정부로부터 월 600달러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탈북자들이 어느 정도 고정 수입이 생기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미국 내 한인 사회는 아직 탈북자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거예요. 우리 교민 사회가 잘못된 게 그 사람들 오면은 돈 뭐 100불 집어주고 뭐 얼마 집어주고 이런 것보다 그 사람들 무슨 고기를 줄 게 아니란 말이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사는 이런 상황에서 세미나가 탈북자와 한인사회 모두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 3명의 탈북자 자녀들에게 토요일 과외 수업을 제공한다면서 탈북자 자녀들의 부족한 학력을 제대로 보충하고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김의형 목사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한국 내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내 하나교회에서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김 목사는 현재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북한 선교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최근 탈북자 30명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김 목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소통입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보면 결국 가장 필요한 거는 이게 정서적인 필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하신 분들 그 마음 가운데는 이분들이 뭐 남한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간에 그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랑 같이 오신 분들은 좀 괜찮은데 가족을 두고 오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헤어지거나 아니면 와서 이별한 뭐 저기 서로 이혼한 경우 이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외로움이 그 마음 깊이 좀 있고 이런 외로움들이 잘 이렇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감정적,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은 소속감 결여와 외로움으로 이어지며 이 때문에 한인들이 탈북자들과 유대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또 탈북자들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로 탈북자들에 대한 일부 지나친 해석을 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을 통일을 위한 선발대로 거창하게 부르며 그들이 살아갈 방향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탈북자들과 인간적인 진정한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김 목사는 탈북자를 돕기 위해서는 평등한 시각이 중요하며 그들에게 일방적인 변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일반적인 어떤 경향성이 있긴 있는데 제가 만나보면 개인차도 다 다르고 지역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그다음에 개인의 삶의 경험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북한 분들이 어떻다라고 너무 이렇게 쉽게 일반화하는 거 그거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맞춰 와야 된다. 일방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변화는 같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 목사는 탈북자들을 왜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인도주의적, 민족주의적, 종교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로를 살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이제 한반도 분단이 갖고 오는 어떤 그 시대적인 아픔과 이 모순의 깊이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사실 한 민족이었고 또 한 가족이었고 또 언젠간 통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한반도 분단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분들을 한국과 또 미국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섬기고 또 돕는 부분이 통일 준비에 있어서나 또 언젠가 또 북한에 또 복음이 전해질 부분에 대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 땅에 만약에 언젠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북한 분들이거든요.
이번 세미나에는 탈북자 증언의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지역 내 한인단체와 탈북자, 탈북자 사역자들이 한자리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탈북자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등 진정한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진입니다.
네, 김현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했습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웨이 이야기 미국사.
캐롤라이나 북부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영국의 항해 조례에 따라 세금 내는 걸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사고 파는 물건에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결국 캐롤라이나는 1712년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분리됐습니다. 조지아는 제임스 오글소프라는 영국 장교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대들이 신대륙의 조지아로 간다면 감옥행을 면하게 해드리죠.
조지아를 건너온 사람들도 오글소프가 제안하는 삶의 방식은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 남들 다 가지는 노예를 우리만 안 가지면 힘든 일은 누가 하고요.
조지아 경계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부 미국 초기 13개 식민지들의 성립.
신대륙에서 새로운 식민지들이 성립되는 가운데 버지니아 식민지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대부분 영국 성공회 신자들이었고 생활 방식은 북부나 남부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종교가 중심이었던 북부 뉴잉글랜드 식민지에서는 종교인들이 중요한 구실을 했고 남부에서는 부자와 대농장주가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버지니아 사람들은 매사추세츠처럼 도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강가의 소규모 농장이나 플랜테이션이라 불리는 대농장에서 살았습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담배를 재배해 영국에 대규모로 수출했고 담배 농사가 가장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담배 농사로 좋은 수익을 얻고 있지만 이 담배 농사 한번 짓고 나면 땅이 이렇게 망가져버리니 이거 원. 땅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고 아예 그렇다고 해마다 새로운 땅을 찾아다니자니 그것도 고역이고요. 이 버지니아 땅에서 땅 문제, 일꾼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유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두 다리 쭉 뻗고 호강하며 살 수도 있을 텐데 말이지요.
담배 재배는 농작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토양의 성분을 파괴했습니다. 담배를 재배하고 나면 최소한 1년이나 2년 동안은 그 땅에 다른 작물을 기를 수 없었는데요. 농장주들은 한번 농사를 짓고 나면 몇 년 동안 땅을 그대로 놔둬야 했고 새로운 땅을 일궈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버지니아 담배 농장주들은 그만큼 더 땅과 일꾼들을 사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계약 머슴 형태로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4년에서 7년 정도 계약을 맺었고 계약이 끝난 뒤에는 다른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1719년 네덜란드 배 한 척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들어섰습니다.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 실려 있었는데 흑인들은 고향에서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돼 선장에게 팔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장은 흑인 노예들을 일손이 필요한 농장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역사가들은 흑인들이 처음에는 계약 머슴으로 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장주들은 이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고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이 일은 잘하지만 돈을 주려니 아깝단 말이야. 먼 아프리카에서 왔으니 우리 농장에서 쫓겨나면 오갈 데도 없을 거고 그냥 좀 부려먹는다고 지들이 뭐 별 수 있겠어? 인디언들은 쉽게 도망을 가서 노예 삼기가 아주 힘들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은 갈 곳이 없으니 노예로 부리기에 안성맞춤이란 말이지.
얼마 뒤 버지니아에서는 흑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법이 통과됐고 1750년에는 버지니아에는 다른 인종보다 흑인들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빨리 일들 하라고 이 느려터진 녀석들아. 일을 끝내지 못하면 내일까지 쫄쫄 굶길 테다. 이제 법으로 노예 부리는 걸 인정받았으니 마음 놓고 일을 시킬 수 있게 됐단 말이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란 말이다.
아메리카 남부의 노예 제도는 미국 역사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이 제도는 미국인들을 분열시켰고 남북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노예 제도의 시작은 지금부터 약 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에 농업이 발달하면서부터 노예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 죄를 지은 범죄자, 혹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한 사람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는 인도와 중국,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도 있었습니다. 약 5천년 전, 오늘날 이라크 지역의 수메리안 사회에도 노예가 존재했고, 상업과 공업 같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노예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할 노동력이 필요했고, 힘든 노동은 언제나 노예의 몫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예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예 제도가 악한 일이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예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키는 것도, 죄를 짓거나 도망가는 노예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때로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도록 풀어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도 모두 주인 마음대로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거리낌 없이 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직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 영국의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이 말했습니다. 의족을 달고 미국 상원의원까지 된 테디 더거스. 만약 잘려나간 달을 보고 낙심하고 걷기를 포기했다면, 그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한탄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면 바로 이날의 영광은 없었겠죠.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40년 11월 12일 오늘. 생각하는 사람, 아담과 이브, 칼레의 시민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이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납니다. 로댕은 14살 때부터 조각을 공부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조각을 하며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30대 후반에 로댕은 청동시대라는 작품을 발표하고 이것이 미술계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로댕은 단테의 소설 신곡에서 영감을 얻어 지옥의 문을 제작하고 지옥의 문에 있는 많은 인물 조각상 중 하나인 생각하는 사람으로 조각계에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나아가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로댕의 작품들은 당대의 예술가들은 물론 근대 조각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후 로댕은 서양 근대 조각의 시조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1982년 11월 12일 오늘, 폴란드의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 바웬사가 감옥에 갇힌 지 11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두 해 전 폴란드 자유노조는 파업 지도자 레흐 바웬사를 중심으로 노조의 자율적인 운영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바웬사는 단결이라는 뜻의 노조 솔리다르 노시츠를 조직한 뒤 전국적으로 파업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솔리다르 노시츠가 공산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며 폴란드 당국이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직접 개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소련의 침공을 두려워한 폴란드 정부는 1981년 12월 군 지도자인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를 총리로 선출하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 솔리다르노시치 활동은 금지됐고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 바웬사를 포함한 수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레흐 바웬사는 구금된 지 약 1년여 만인 1982년 오늘 마침내 석방된 것입니다.
The announcement of the award of the Nobel Prize to Walesa helped restore to Polish workers some of the unity and pride they had felt under their outlawed solidarity.
바웬사는 이후 노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1990년에는 노조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